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땥,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아니한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신자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께 영접받기를 바라지 주님 앞을 떠나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혹은 신자의 가정집에 들어가도 흔히 있는 그런 말씀 액자에 보면은 하나같이 다 축복에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같은 욥기의 말씀도 있고요. 또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 그 축복의 내용도 자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좋죠. 또 그렇게 축복을 바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복이 아니라 되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질문을 각자가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복을 받을 만한가? 어떤 신자라도 바리새인이 아닌 이상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답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하는 인생들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지만 전체 다루게 될 내용은 27장 한 장 전체입니다. 27장은 신명기 말미에 위치해 있고 동시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공기가 전환되죠. 이전 단락은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바로 전장인 26장까지인데 12장부터 이스라엘이 그곳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규례와 법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구조가 딱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 종류를 따지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중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소에서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절기를 꼭 하나님께 기억하여 지키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는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다 들었으니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합니다. 어느 하나는 사정상 좀안 되겠어서 못 지켜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한 것을 1.1획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됩니다. 앞서 소개되었던 거룩하고 그 선하며 또 철두철미한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모두 다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신명기 초반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또 처음부터 읽게 되면은 설명이 나오는데 4장을 특히 보시면은 신명기 4장에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요. 또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말로 얻고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멸절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 살기 위해라는 말을 좀더그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4장 내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방인 그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꾀해서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바알 부울에게 가담하게 만들었죠. 우상에게. 그래서 그 음행 사건과 관련되어서 많은 이들이 심판받아 죽었지만 여호와께 붙어있던 너희들은 죽지 않고 생존한 것을 봐라. 그러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만 너희가 살수 있지 않겠느냐? 죽지 않지 않겠느냐? 그 땅에서 가도 그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땅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물론 주신 땅이지만 이미 주신 땅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서 정말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울리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준수가 이루어지면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만 실패하면 쫓겨나고 멸절당하고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받는 이 구원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그 목적이 바로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4장 6절에 가면은 이 율법이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주어진 지혜고 또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또 4장 8절에 가면은 이렇게 너희에게 주어진 율법처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처럼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그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이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킬 만한 가치도 있는 것이란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지혜로운 법이 없고 세상에 이렇게 공의로운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생명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유를 기초로 하여서 또다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너희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이제 보면은 12에서 26장까지 나온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단락에 나왔던 모든 규례들을 너희가 그 돌에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을 잘 보고 기억하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큰 돌의 법조문을 기록하는 방식은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 길고 큰 돌에 빽빽하게 그 법전이 조항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고대 근동 문화의 한 형태로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느 그런 민족들의 것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돌을 새겨서 글자를 넣은 것이 아니라 석회를 먼저 바르고 그 석회가 마르면은 잘 보이도록 그 위에 글씨를 썼다는 거죠. 돌을 쪼개서 새겨 넣은 것이 아닙니다.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종이처럼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돌에 새기면은 더 영원해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분명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더 영원해 보이지 않을까? 더 멋있지 않을까? 더 위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석회를 칠하는 방식은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됐던 방식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더 좋아했다거나 그 방식이 더 익숙했단 말씀을 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돌을 새겼지만 이집트에서는 이제 글을 이제 석회에 발라서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가 더 마음에 들어서 차용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바로 가시성과 가독성입니다. 율법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가시성을 중요시한 것이고요. 정말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님 율법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가독성, 돌에 새긴 것보다는 석회에 발라져 있는 것에 그 하얀 표면에 글씨로 쓴 것이 더 한눈에 들어와서 읽기는 쉽죠. 돌에 새긴다면 그 돌의 표면 색과 똑같기 때문에 거의 그것을 글자 하나하나를 명료히 보기가 힘듭니다. 조금 멀리서 보아도 단번에 내용을 뭔지 알려면 석회를 하얗게 칠해서 거기에 대비되는 까만 잉크로 기록하는 것이 훨씬 가독성이 좋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저희들 몇 개 건너뛰면 8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여서 똑똑히 기억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의식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이 정말 불명확하거나 내가 오해하거나 헷갈릴 만한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똑똑히 내 눈앞에 써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회를 칠해서 거기에 바르는 식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은 3절에 가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또 궁극적으로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하는 것과 이 땅을 정말 소유로서 확정짓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은 기록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보고 지키겠다는 뜻이죠. 내가 이것을 보고 항상 기억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었고 또 행위였기 때문에 그 행동은 그것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이제 이 땅에 영원히 상속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항상 보고 기억하여 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4절에 가면은 석회를 바르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석회 바르란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위쪽에 2절에 보면 석회 바르라, 그다음에 3절에서는 너희가 그 땅에서 그 땅을 얻기 위해, 그다음에 4절에 가서 다시 한번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석회를 바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틀로서 이 석회를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면은 그 땅을 정말로 얻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행동 요령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대를 봐도 그 안전 문구는 크고 명확한 글씨로 써져 있죠. 흐릿하거나 장식이 너무 가미됐거나 가독성이 좋지 않고 멋스러운 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문화재나 무슨 영화재나 그런 것들이 자주 쓰이죠. 생명과 직결돼서 정말 이 사람이 안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안내판은 명료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5절에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돌로 쌓으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앞서서 출애굽기에서 먼저 명령되어 있는 바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은 25절에 그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선 심지어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을 정으로 쪼개서 만드는 행위는 제단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라고까지 말합니다. 절대 사람의 연장과 손이 닿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람의 손이나 머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런 고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고 부서져 또 바람과 비에 의해서 다듬어진 그러한 돌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섬기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감성이나 그런 것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하지 않은 예배가 되죠.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잠시 먼저 봤었던 이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2에서 4절에 나온 그 율법을 기록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지키고 또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그 명령이 요약판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리고는 이제 9에서 1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데 9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절에서 등장했던 율법을 지켜라 라는 이 선언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과 결말은 동일한 말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모습이 이 본문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7장 1에서 10절까지의 얼굴을 좀 묘사해보자면요. 마치 햄버거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일단 1절과 90절 이 두 가지가 햄버거 빵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마치 양상추 같은 것처럼 또 보조트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석회를 발라 기록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2에서 4절에도 하나 있고 8절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양상추가 한 겹씩 있는 거죠. 빵이 두 개 위아래로 있고 그 다음 밑에 양상추가 두 개 또 위아래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중심에 햄버거 패티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제단과 섬김에 대한 말씀이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데 이 구조는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빵이죠. 율법을 지켜라. 근데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보이도록 기록해야 돼. 근데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언약의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목적대로 율법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틀로서 강하게 자리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그렇게 지켜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죠. 이제 이런 명령들을 이제 마칠 때 오늘 본문까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 27장 전체를 다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제 이 읽은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나머지 내용인 11에서 26절까지도 한번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 다음 단락인 11절부터는 새로운 명령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 본문에 나온 이 모든 명령들이 돌을 석회 발라라 기록해라 그리고 또 제단을 쌓아라라는 명령이 주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냐면은 에발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다 뭐 아시는 지명이시겠습니다만 또 어떤 초신자들이나 또 아직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는 이제 성도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에발산은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비교적 친숙한 이름인 그리심산에 비해서는 많이 덜 알려진 이름이죠. 그리심산은 우리가 좀 한 번쯤은 그래도 들어본 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심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의 많은 선언들이 사용되고 또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사도 있습니다. 그리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에발산 하면은 좀 낯선 기분이 좀 들죠. 예, 왜냐하면은 이 두 산이 측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저주보다는 축복을 더 반가워하고 익숙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정서상의 문제도 조금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명령이 수행되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집중적으로 주어진 것이 에발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은 이제 시작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여섯 지파씩 각각 이 그리심과 에발산에 나누어져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방위상 남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남쪽 산이고 그리심산은 근데 에발산은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그리심이 남쪽이고 에발산이 북쪽이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복을 상징하는 산답게 가시면은 그 저도 사진을 봤는데요. 그리심산은 나무가 꽤 많습니다. 나무가 무성한데 반면에 그 건너편에 얼마 걷지 않아도 되는 거리에 바로 위치한 그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각각 축복과 저주에 정말 어울리는 외관까지 지니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나무가 무성해서 정말 거기 있으면 축복이 있을 것 같고 에발산은 정말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한 바위산이어서 저긴 정말 저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산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6시씩 나눠져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열두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진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보면은 언뜻 보면 그냥 반씩 나눈 것 같은데 잘 보면은 그리심, 이 축복의 산에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정실의 아들들, 그 레아와 라헬 두 정실이 낳은 아들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 이 저주의 산에는 야곱의 두 첩의 아들들과 또 정실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동침함으로 인해서 불명예와 또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한 그 르우벤이 껴있습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죠. 이들이 정말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강조성과 이미지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다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각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4절로 이제 가면은 이 열두 지파가 여섯씩 양쪽에 서죠. 하지만 그보다 좀 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레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레위인들은 이제 그리심산에 서는 것으로 나오죠. 레위인들은 그리심산에 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 레위인들은 그 레위인들은 아닙니다. 여기 나온 레위인들은 나중에 여호수아 8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묘사가 되는데 이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만질 수 있도록 규정을 받은 소수의 이 멤버죠.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 그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백성을 사이에 끼고요. 양쪽에 끼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세겜이라는 장소인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그 언어적으로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그래서 두 산봉우리가 마치 어깨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지명에 걸맞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세겜 골짜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있고 양쪽 산에는 각각 여섯 지파씩 있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죠. 서로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산에서 서로 말하는데 골짜기 안에서 또 말하는데 뭐가 들리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산을 생각하면은 만약에 저기 고봉산만 가도 사실 좀 내려오면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좀 다릅니다. 산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동네의 그 언덕 같은 그런 곳이고요. 거리가 서로 정말 멀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고 그 골짜기 이렇게 쫙 내려온 골짜기 거기에 이제 레위인들이 서 있기 때문에 서로 말하는 소리가 메아리 치면은 들리죠. 큰 무리가 같이 소리 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쫙 보자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언약궤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각각 언약궤의 양쪽에 서서 서로를 마주하고 보고 있도록 제작된 그 그룹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가운데는 그 속죄소가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를 상징하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 자체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양 진영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명칭에 걸맞는 모양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지금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고 이 말씀이 아멘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성경 곳곳에서 역대하 같은 곳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 좌편과 우편에 모시고 섰다라는 말로도 이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일컫는데 이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자주 성경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봤을 때도 이 천사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한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볼 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밤에 묘사된 것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을 빠져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에서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되는 천사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동격의 위치에 있어서 이런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마치 그룹들과 그 가운데 좌정하신 여호와를 나타내는 모양으로 자리 잡은 이 자리에서 레위인들이 먼저 이 저주의 모든 말씀들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15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모두 12가지인데요. 저주가 12가지 저주인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배반하는 우상 숭배이고 둘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김 또 셋째에서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여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는 간음 열 번째에서 열한 번째는 살인 마지막 열두 번째는 이 위에서 말한 모든 율법이 다 불순종될 경우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흐름을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경고되는 죄악인 이웃 사랑 없다는 이 큰 단락은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죠. 사실상 이웃 사랑 없음이 나머지 내용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웃 사랑 없음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다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란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한 그 사건을 시작으로 이웃 사랑 없는 죄가 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모든 이웃 사랑 없는 엄청난 죄악들을 다 저지를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꼭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됩니다. 27절이 다 끝났는데요. 27장이 다 끝났는데 이 한 장이 다 끝났는데 저주밖에 안 나왔습니다. 축복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축복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분명 아까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정작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만 있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백성은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신명기 끝까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모세가 복의 선포를 기록하는 걸 깜빡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다른 부분들을 참고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으로 먼저 앞장으로 좀 가면은 11장 26에서 30절 말씀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내용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26절 그리고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포했다는 거죠. 이미 너희가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잘 선택해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선택권이 있고 그럼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해 보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좀 뒤쪽으로 가서 신명기 좀 뒤쪽인 신명기 30장 19에서 20절 이 두 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할지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보면은 생명을 택해야지. 네 택할게요. 네 택하겠습니다.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말한다는 것이죠. 분명 복의 선포가 남아있는데 분명 있었을 텐데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저주만 선언돼 있습니다. 이것을 그 이유를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좀 더 가면은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저희가 교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길진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님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들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이 복을 택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복을 택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간 반역하면서 시험하던 족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모든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본성이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사람이 보아도 납득할 만만 하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사람이 외면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할 게 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2세대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다 죽고 난 뒤 나온 이 2세대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허락받았는데 민수기 막바지에 보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전히 조상들처럼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분노하게 만듭니다. 또 광야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다가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조상들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조금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결코 율법을 지킬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안다는 겁니다. 불보도 뻔한 것이죠. 안 지킨다. 너희들은 지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를 따라서 31장 27절 2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으로 모으라. 그래서 이렇게 쭉쭉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너희 분명 재앙 당할 거야. 너희 분명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반역했는데 뻔하지.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리심산과 그곳에서 선포된 축복이 빠져있는 겁니다. 축복은 하지만 그것을 이 구약 안에서 지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록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그리고 그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결국 선택한 길은 뻔했고 그 반역하는 미래를 예언하면서 심지어는 이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였던 여호수아까지도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유언으로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뭐 이런 유언이 다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들은 이 이스라엘은 저주의 길로 정말 들어섰다는 것이 구약 모든 성경의 증언이죠. 이 저주는 그리고 진짜로 저주의 결과는 진짜로 진실로 아멘이라고 화답한 것처럼 아멘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죠. 이제 어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말 멸망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서 중에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에는 흔히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들이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언약을 맺었어도 그 언약을 깨트리는 죄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새 언약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너희의 손에 의해서 지켜지고 마는 언약이 아니라 물론 그 언약 자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지만 그런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완전한 의인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절대 깨트리지 않으실 그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아무리 범죄했던 것도 다 내가 용서하고 기억하지 아니할 그 새 언약을 주고야 말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했다고 해도 또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지만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지되기 때문에 절대로 깨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나은 것이고 이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더 이상 묶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모두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왔습니다. 여기서 성취한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말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그것을 어긴 자에게 행하고자 하는 심판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까지도 자기 몸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내리고자 하는 저주까지도 자기 몸에 취하시고 율법이 자신을 신실하게 지킨 자에게 주고자 하는 복까지도 획득하시면서 부활로서 또 승천으로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복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신약 내에서 이 사건을 미리 말하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각각 주님의 곁에 나타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나눕니다.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받으실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죽으심과 부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은 했지만 신명기 33장에 가면은 그 한 장 전체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들로 할애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지 못했던 축복을 모세는 자신의 유언으로써 신명기 33장에 가면은 그 한 장 전체를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상세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사실상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는 검사입니다. 검사.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주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얘들 저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율법의 근거에서 고발하는 것이, 율법의 저주를 이스라엘이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축복을, 엘리야는 저주를 선포하는 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떠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양새와 똑같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각각 위치에 선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주와 복을 모두 자신이 이루시고 이제는 자신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산에서 복을 선포하시기에 이릅니다.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입니다. 드디어 산 위에서 자기 백성에게 복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기록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계속 팔복이 나오죠.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더 이상 구약의 율법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 안에 성취된 모든 율법의 약속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자들로 산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저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원리를 더욱더 극명하게 클라이맥스로 보여주는 비유가 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 다시 한번 또 다른 그림으로서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어떤 본문이냐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거기 나가면은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는 날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방위관념입니다. 방위관념,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생각하는 관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위를 생각하지 않았고, 고대 때는 우리가 지금 제 손이 팔레스타인, 세로로 놓인 긴 팔레스타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각도에서 지중해가 이쪽에 오게 되죠. 그렇죠? 지중해가 이쪽에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때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세로로 보지만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을 방위 자체는 그대로인데 동서남북은 그대로지만 우리는 북쪽이 당연히 맨 위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때는 이렇게 뒤집어 봤기 때문에 동쪽이 이렇게 위로 향해 있고 북쪽은 왼쪽, 남쪽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남쪽과 북쪽은 각각 왼편, 오른편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각각 히브리어에서는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동의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지금 고대의 그 관념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자를 가운데 두고 오른편과 왼편에 양과 염소가 나뉘게 되고 그들은 각각 축복과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에는 놀랍게 그리심산 남쪽에 있던 그 오른편 그쪽에는 양들이 놓이고 축복을 받고 인자 왼편 북쪽을 상징하는 이 왼편에는 에발산이기 때문에 염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인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비유에서 복과 저주를 받는 기준이 이웃을 사랑한 여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개 항목 중에 이웃 사랑의 항목이 엄청나게 많은 것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웃을 사랑함이 곧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한 자들이라면은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증거죠. 우리는 본래 이렇게 율법의 1.1획도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의로운 저주 아래 놓여 있었지만 이것에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모든 저주와 축복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들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을 자들이 남아있다, 염소들이 남아있다, 에발산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인자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왼편, 북쪽 그 에발산에 놓여서 저주를 할당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여서 내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그 많은 사랑들로 표현되며 살아가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자기 오른편, 자기 남쪽, 그 그리심 산에서 선포된 그 복의 내용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신 날에 너희가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맛있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너희가 보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주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선포와 그 부르심을 주실 것입니다. 행위로서 구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정말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당연한 원리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당연한 삶.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받으신 저주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게 된 축복,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저주와 복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믿음으로써 남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본래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정말 주님께서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패역한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그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모든 놀라운 두려운 저주들을 자기 몸에 다 받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복의 조건들을 다 성취하셔서 그 모든 축복도 다 받으신 분으로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의 영광에 앉아계시니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과 찬송과 또 깊은 감격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갖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과 또 그 감동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도록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대로 그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에발산이 아니라 그 염소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우편에 있는 주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로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